예,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2절 그리고 20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20절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오는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아멘. 예. 지금까지 우리가 19절까지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여러 모습으로, 여러 면으로 보여주셨고요. 오늘은 20절 말씀을 통해 이삭의 믿음을 좀 한번 다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아브라함, 이삭, 뭐 아벨, 노아, 다양한 인물들이 나오지만 그들의 모습이 다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의 삶 속에서 어떤 믿음을 증거하게 하셨는가를 보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어떤 믿음을 증거하기를 원하시고 어떤 믿음을 증거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참 다양하게 보여주시죠? 아벨 같은 경우에는 죽음으로써 증거한 믿음, 노아 같은 경우도 또이 홍수 심판 아래서 증거한 믿음, 아브라함은 정말 여러 가지로 부르심부터 시작해서 아들까지 바치게 하시는 그 모든 삶을 통해 증거하게 하신 믿음. 오늘은 이삭의 믿음, 특별히 이삭이 야곱과 에서를 축복한 사건에 대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사실 제가 한 번에 다 하려고 생각을 해봤는데 꽤 길어요. 오늘 내용이. 그래서 다음 금요일까지 두 번에 나눠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중간에서 조금 끝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구약의 모든 성도들, 그리고 우리 예수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까지도 다 각기 삶은 다를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은 같습니다. 한 믿음을 주시고 한 믿음을 증거하게 하시는데 특별히 겪는 삶의 내용들은 다 다르고 살아가는 모습들도 다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의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한 믿음에서 자라가게 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 교회 안에 모여 있지만 다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너무나 놀라운 것은 한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증거한 믿음이 곧 나의 믿음이고 내가 증거한 믿음이 내 형제 자매의 믿음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서로 뭐 성경의 인물들도 보지만 서로서로 증거하게 하시는 그 믿음도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의 뜻은 완전한 믿음으로 사신 그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개인으로뿐만 아니라 이 교회 안에 불러주신 온 성도들을 한 몸으로 불러주셔서 한 믿음 안에서 자라가, 즉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는 걸로 역사에 가십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예수님이 증거되게 하시고 또한 예수님이 늘 바라보며 사셨던 천국,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구약의 성도들조차도 이 믿음으로 살아갔음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바라지만 아직 보지 못하는 것들을 미리 소유하고 증거하게 했던 믿음. 그 믿음의 실체는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았듯이 예수님과 천국이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에 가면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는 것이 이생뿐이면 우리는 정말 불쌍한 자다. 즉 우리의 소망이 온통 이 세상에 가 있으면 병이 걸린 자는 병에서 낫는 것만이 소망이고 가난한 자는 이 세상에서 부자 되는 것만이 소망이고 이것만이 우리의 소망이면 우리는 정말 불쌍한 자라. 이 생에만 우리의 소망이 있지 않게 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실체를 붙들고 살아가게 하셨는데 그 실체는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루어주신 영원한 천국에 있다는 거죠. 믿음으로 그 현실을 바라볼 때에 이 세상도 이기는 자들, 아니 죽음까지 이기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신 겁니다. 그게 예수님의 부활로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물론 구약에서는 약속으로 장차 올 것을 미리 바라보게 하셨지만 우리는 이미 성취된 현실로 왜 예수님이 이미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천국에 들어가셨습니다. 그 예수님과 연합된 자로 함께 예수님의 현실을 누리게 하신 거죠. 그러나 구약의 성도들과 믿음과 우리의 믿음이 다르지는 않습니다. 같은 믿음을 미리 증거하게 하셨고 우리는 그 실체가 드러난 삶으로 누리게 하셨죠. 그래서 우리 삶도 같은 믿음으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이 히브리서 11장의 그 많은 성도들의 모습을 통해 보라는 겁니다. 우리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삭은 어떻게 믿음을 증거하게 하셨나? 뭐 여러 이삭의 삶이 있었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이 한 사건을 알려주시는데 20절에 보면 이삭이 장차 오는 일에 대하여 장차 일어날 일, 장차 하나님이 이루실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셨다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두 가지로 좀 나누어서 볼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장차 올 일, 장차 하나님이 이루실 일, 그렇죠? 그 축복이 야곱과 에서에게 주시는 이삭을 통해 주시는 축복에서 나타나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장차 올 일에 대해 약속하신 바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는 것. 그렇죠? 그게 첫 번째 우리가 봐야 될 거고요. 두 번째는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셨다는 것.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과 다음 시간에 연결해서 볼 텐데 먼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의 각 가정에서 가장 먼저 축복을 받아야 하는 아들은 어떤 아들인가요? 장자예요, 장자. Firstborn. 따라서 이삭이 자기 아들들을 축복했다라고 말씀하실 때에는 누구부터 나와야 되죠? 장자인 에서 그리고 야곱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삭이 장차 오는 일에 대해 에서와 야곱에게 축복했다라고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그 순서가 바뀌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왜 이렇게 했다고 말씀하시냐 하면 물론 장차 오는 일에 대해서도 믿음으로 증거했지만 그 축복한 순서에 있어서도 믿음으로 했다고 말씀하십니다. 둘 다 믿음을 봐야 된다는 거죠. 장차 올 일이 무슨 일인가를 믿음으로 미리 증거했을 뿐만 아니라 그 야곱과 에서의 순서로 축복한 것조차도 믿음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이삭이 믿음으로 이렇게 잘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이제 창세기로 가볼 텐데 이삭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기 위해 이렇게 한 거였어요. 그렇죠. 원래는 누구부터 축복해 주려고 했어요? 에서부터 축복해 주려고 그랬죠. 그랬는데 순서가 속임수를 당해가지고 야곱에 의해서 바뀌게 되는 거였죠. 이삭이 믿음으로 뭘 잘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으로 이삭이 그렇게 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이것을 보았습니다. 이삭 자체는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거스렸는데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시기 위해 이삭으로 하여금 참여하게 은혜로 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놀라운 복음의 은혜가 숨겨져 있어요. 즉 하나님의 장자는 육체적인 장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약속의 아들이 장자라는 거예요. 자, 어쨌든 그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데 있어서 이삭은 오히려 거스렸는데 하나님이 참여하게 하시는. 따라서 우리는 여기에서도 믿음으로라는 말씀이 그죠? 하나님의 은혜로라는 말씀으로 다시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먼저 오늘 본문에 이삭이 장차 오는 일에 대해 야곱과 에서를 축복하는 내용이 어디가 있냐면 창세기 27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전에 우리는 에서와 야곱의 탄생 사건부터 먼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왜 이것이 중요하냐 하면 거기에서도 하나님이 장차 오는 일에 대해서 이 야곱과 에서를 축복하는 이 내용이 나오는데 그 야곱과 에서가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장차 올 일에 대해서 누구부터 축복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야곱부터 축복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창세기 25장에 가면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쌍둥이를 잉태하는데 그 두 아들들이 뱃속에서부터 싸웠고요. 이에 리브가가 하나님께 물었어요. 이들이 왜 뱃속에서부터 이렇게 싸웁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그렇죠? 즉 무슨 뜻이냐면 어린 자, 동생이 장자권을 얻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린 자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먼저 태어나는 형이 내가 택한 장자가 아니라 그 동생이 내가 택한 장자라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야곱과 에서가 태어날 때부터 리브가하고 이삭은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장자는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고요. 그렇죠? 그런데 계속해서 25장 이후를 보면 온 집안이 그 약속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행하지를 않습니다. 이삭,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이 야곱에게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 뜻을 거역하고 자기 뜻을 이루려고 했어요. 누굴 더 좋아했죠? 아무리 보아도 크는 모습을 보면 야곱은 아니거든요. 엄마 치마폭에 쌓여가지고 늘 사기치고 속이는 저 야곱은 아니거든요. 오히려 에서는 나가서 사냥도 하고 그냥 씩씩하게 그 사냥한 고기를 잡아다가 아버지에게 그 음식으로 만들어주고 그래서 누구를 더 좋아했죠? 이삭은 에서를 더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려고 했다는 거죠. 즉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뜻을 이루려고 하나님의 뜻까지 바꾸려고 했다는 거죠. 또한 이삭과 함께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고 이 야곱에게 장자권이 있다는 것을 알았던 어머니 리브가는 어땠을까요? 야곱에게 장자권이 있다는 것을 믿고 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기다렸나요? 잘? 하나님을 신뢰하고?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리브가도. 그래서 자기 지혜와 자기 방법으로 야곱이 장자권의 축복을 얻어내게 하려고 끊임없이 술수와 모략을 동원했죠. 야곱도 똑같았어요. 어머니 리브가하고. 똑같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어머니와 한뜻을 품고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받아내려고 했습니다. 정말 가정싸움이 볼만했죠. 에서는 어땠나요? 에서는 죽 한 그릇에 자신의 장자권을 팔아먹고는 나중에 야곱에게 장자권의 축복을 빼앗겼다고 분노하고 야곱을 죽이려고까지 했죠. 즉 이삭과 리브가와 에서와 야곱 그들의 삶 어디에도 하나님은 절대 보이지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도 없었습니다. 그 가정이 그런 가정이었어요. 이삭의 가정이 좀 콩가루 가정이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다 하나님 대적하고 하나님 뜻을 거스리며 자기 중심으로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믿는다고 살아가고 있었죠. 올바른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하나의 단면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 모든 걸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내 뜻을 이루어달라고 하나님을 믿는 삶. 참 믿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이 이삭과 그 가정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으로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결국 믿음으로 참여하게 하세요.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잘 참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시는데 그들로 어쩔 수 없이 참여하게 하셔서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참 믿음은 나중에 천국 가서 깨닫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삶을 이끌어 오셨나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그때 가서 다 깨닫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 마치 이삭이 믿음으로 야곱을 잘 축복한 것처럼 보이지만 창세기 27장에 가면 실은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했는데 에서로 이 몸을 가장한 야곱이 가로채간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 언약 축복을 약속의 아들인 야곱을 통해 이루어 주십니다. 이렇게 소망 없는 죄인들의 현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신실하게 이루어져 가는 것이 전체 성경의 내용이라는 거죠. 절대 죄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참 감사하지 않나요?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제갈길로 양처럼 가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있는 죄인들인데 그래도 하나님의 기쁘신 뜻은 분명히 끝까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은 먼저 이 이삭이 야곱을 축복했던 내용부터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뭐라 그러냐면 장차 오는 일에 대해 축복했다. 그렇죠? 장차 하나님이 이루실 일, 장차 일어날 사건에 대해서 미리 믿음으로 바라보며 축복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다 그 전에 주셨던 하나님의 축복하고 닮아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축복, 그리고 지난번에 보았지만 이삭에게도 주셨던 하나님의 축복, 그 내용으로 야곱을 축복하는 겁니다. 그런데 가면 갈수록 그 축복의 내용이 더 풍성해져요. 즉 하나님의 그 언약 축복의 약속이 더욱더욱 풍성해지고 좀 더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이삭은 야곱이 아니라 에서였을지라도 하나님의 축복으로 축복하려 했던 것만큼은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 내용을 보면. 그래서 어쨌든 이삭의 믿음을 엿볼 수가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가볼까요? 창세기 27장 27절에서 29절. 창세기 27장 27절에서 29절. 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비가 그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의 복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여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로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내게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내게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자, 지금 에서로 가장한 야곱에게 이것이 에서인지 알고 축복을 해주는 건데 결국은 야곱에게 축복한 것이 됐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장자로 약속하신 야곱에게 주신 이 언약 축복의 내용을 보시면은요, 잘 보세요. 기름지고 풍성한 복된 땅을 약속하시고요. 그곳에서 야곱이 승리자가 되고 왕노릇할 거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그런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예전에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이삭 자신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그 언약 축복의 약속이 좀 더 구체적으로 보여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렇죠? 하나님의 왕국의 모습이 보여져요. 기름지고 풍성하고 복된 땅, 그리고 수많은 백성들, 그리고 그곳에서 왕이 되는 축복까지 약속해 주십니다. 이 축복은 사실 예전에는 보이지 않았죠. 아브라함의 약속에서는, 이삭에게 주신 약속에서는 이것이 보이지 않았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나타나는데 이런 왕과 왕국에 대한 축복 말고도 또 한 가지가 좀 더 다른 내용이 있어요. 뭐냐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 기업의 땅, 아브라함에게도 약속하셨죠. 내가 이 땅을 너에게 기업으로 주어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는. 이 땅을 약속하셨는데 그 땅의 모습이 이 방금 읽은 구절에서는 기름지고 포도주와 곡식의 풍성한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야곱 자신에게 그 당시에 이루어지는 약속으로 주신 것이 아니었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장차 오는 일에 대해 장차 일어날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즉 야곱이 아니라 야곱의 후손들에게 혹은 야곱의 후손에게 일어날 사건을 미리 말씀해 주신 거죠.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또 실제로 잘 보세요. 야곱이 형제들의 주가 될 거라고 하셨죠. 근데 야곱에게 형제들이 어디 있어요? 딱 형 하나인데. 그렇죠? 그 다음에 만민이 야곱을 섬기고 열국이 야곱에게 굴복할 거야 그랬는데 그런 일이 야곱 때에 일어나질 않아요. 그뿐 아니라 기름지고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주는 그 현실을 약속하셨는데 사실 야곱의 삶은 기름지고 풍성한 삶이 아니었어요. 기근 만나가지고 애굽으로 피난가서 살다가 죽는 삶이었죠. 그렇죠? 즉 야곱의 후손들에게 이루어지는 사건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받은 후에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얻고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이루게 될 열두 아들들을 낳죠. 그 아들들이 이제 마침내 가나안 땅의 기업을 얻고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게 되고 야곱의 후손으로 왕이 서게 되죠. 다윗. 가깝게는 그때를 가르쳐주시는 언약 축복의 말씀으로 우리가 보아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에서는 에돔이라는 이방 민족을 세우게 되지만 결국 이스라엘의 종과 같이 살아가다가 저주를 받고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사단의 백성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나 에서 당시에는 야곱에게 절하고 야곱을 섬기는 사건이 일어나질 않아요. 에서가. 그렇죠? 즉 장차 일어나는 사건에 대해서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야곱이 장차 오는 일에 대해서 축복한 이 내용에서 믿음으로 한 가지 우리가 좀 돌아볼 것이 있습니다. 나중에 야곱의 후손들이 이제 이 출애굽 구원을 하게 되고 가나안 땅의 기업을 이제 무르도록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을 가리켜서 부르시는 말씀이 있었죠. 어떤 땅으로 얘기하셨죠?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왜 가나안 땅을 그러한 땅으로 알려주시느냐. 그 이유를 방금 읽은 창세기 27장에서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방금 읽은 창세기 27장에서도 야곱과 야곱의 후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죠.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과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가 주어지는 땅. 그 땅의 약속을 야곱에게 주셨는데 그 약속이 성취되는 때가 왔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괜히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얘기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세상 축복 주시는 땅으로 알려주시는 내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 야곱에게 주신 언약 축복의 약속이 마침내 성취되는 때가 왔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달아야 됐다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깨닫지 않았죠. 어떻게 깨달았죠? 예전에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주시기로 했던 그 땅이 마침내 우리에게 주어지는구나. 하나님의 약속은 결단코 이루어질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깨닫질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깨달았죠? 하나님이 주실 땅이 기름지고 풍성한 수확을 주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그냥 세상 축복을 얻는 땅이라는 그 자체에 그들의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죠? 나중에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내죠. 그때 그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에 갔다 와서 실망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렇죠? 아, 뭐 적과 꿀이 흐르고 엄청나다고 하면서도 뭐 과실은 크긴 하지만 그렇게 좋은 땅은 아니더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심은 그저 세상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현실에 있지 않았고. 사실 우리도 이 가나안 땅에 적과 꿀이 흐르는 땅 뭐 이런 걸 보면은 주로 세상에서 복받는 현실을 많이들 보려고 하죠. 그런데 이 야곱에게도 주셨고, 그러니까 이삭을 통해 야곱에게도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주시는 이 축복의 내용, 즉 풍성한 수확을 얻고 곡식과 포도주와 땅에 기름지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여기에는 너무나 중요한 뜻이 있었다는 거죠. 어떤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오늘 본문에 이삭을 통해서 야곱에게 주시는 이 축복으로 인해서 구원 역사 속에서 엄청난 반전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어떤 반전일까요? 땅이 막 적과 끓이 흐르고 풍성한 수확을 내주고, 사실 이것은 죄인이 받아 마땅한 현실이 아니었죠. 창세기 3장에 가면 하나님이 타락한 아담과 그의 후손들에게 뭘 선포하셨죠? 죄 때문에 무엇이 찾아오죠? 이 땅까지 언약 저주를 받는 현실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야곱에게 주신 이 축복을 보면 언약 저주와 반대되는 언약 축복의 현실이 선포되고 있다는 거죠.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와 더불어 모든 땅까지 저주를 받았다. 그렇죠? 그래서 땅이 너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 즉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땅, 해 아래에 있는 모든 땅은 다 저주 아래에 있게 되었다는 거죠. 가시덤불과 엉겅퀴만을 내는. 그런데 그 저주만이 선포되어야 되는 이 죄악 세상에 하나님이 다시 축복을 선포하고 계신다는 거죠. 축복의 땅을 약속하신다는 겁니다. 기름지고 풍성한 열매를 주는 복된 땅, 즉 저주가 아닌 축복의 땅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예전에 에덴 동산 같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다 죄 아래 놓여 있지 않았나요? 그렇다면 어떻게 죄 아래 있는 이 온 세상 안에 축복의 땅을 약속하실 수 있는 거예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사실 가나안 땅 자체도 완전한 축복의 땅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저주받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다른 땅을 약속하시는 겁니다. 저주 아래 놓이지 않은 땅, 즉 해 아래 속하지 않은 다른 땅, 해 위에 있는 하나님 왕국의 땅, 천국 기업을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게 장차 오는 일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었다는 거죠. 이를 이삭이 누구에게? 야곱에게 주시는 거예요. 즉 야곱의 후손들이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것도 야곱의 한 후손을 통해. 바로 그 천국의 현실을 구약에서는 가나안 땅으로 약속하시고 증거하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왜 야곱이냐? 그 해 아래 놓이지 않는 천국의 기업을 주시는 자들이 야곱처럼 육체적인 이스라엘의 장자가 아니라 비록 그가 소망 없는 죄인일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로 부르심을 받는 자들이 그 땅을 얻게 될 거라는 뜻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야곱이에요. 에서가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로 장자로 여겨지는 자들. 바로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는 우리 성도들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그 언약기업의 땅에서, 그 축복의 땅에서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 살아갈 것입니다. 그곳에는 저주가 없고 오직 하나님의 축복만 있을 것이요. 복된 현실이, 그렇죠? 기름지고 풍성하며 젖과 꿀이 흐르는 모습으로 증거될 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바로 이 땅으로 자기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 하나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할 것이고 복의 근원이 되어 살아가게 하실 거라는 뜻입니다. 즉 영원한 언약 축복의 땅, 저주받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천국에 속한 새하늘과 새 땅을 가리키고 있다는 거죠. 바로 이삭은 믿음으로 야곱을 축복하게 하실 때에 이 천국에 대한 약속을 함께 주시는 겁니다. 너무 놀랍지 않나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 이 세상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잠시 잘 살다가 가게 하시는 게 아닙니다. 창세기 때부터 천국에 대한 약속을 주시고 그 구약의 성도들조차도 그 천국에 대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약속의 중심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바로 약속의 한 자손을 또 약속하시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야곱의 후손으로, 이삭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루실 거라는 거죠. 따라서 믿음으로라고 말씀을 하실 때에는 절대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그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위로가 아니라는 거죠. 그들의 지혜와 노력과 열심으로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계속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죄인들에게는 소망이 없다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십니다. 이삭도, 리브가도, 에서도, 야곱도 그들 중에 선한 것이 요만큼이라도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권능, 그리고 지혜와 열심이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약속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거예요. 처음 범죄한 아담과 그의 후손들에게 언약 저주의 심판이 내려진 바로 그 직후에도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십니다. 소망 없는 아브라함과 이삭에게도 그들의 후손으로 오실 구원자를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오실 때에 이 언약 축복이 다 완전하게 성취될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 약속을 이삭이 야곱에게 주는 언약 축복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 약속의 아들이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서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모든 약속의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와서 예수님 안에서 마침내 성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약속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 백성들은 가시와 엉겅퀴만을 내는 저주와 사망의 땅에서 죄의 종으로 살다가 멸망당해야 하는 삶에서 건져져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영원한 축복과 생명의 땅, 천국으로 옮겨질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구원 역사의 내용이요. 구약에서는 가나안 땅으로 잠시 그림자처럼 보여주신 거죠. 이 언약 축복을 오직 예수님 안에서 은혜로 주시고 믿음으로 증거하고 누리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과 천국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남겨두시고 이 세상을 떠날 때가 가까이 오자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아버지를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의 믿음을 누구를 향하게 하세요?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시죠?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신 후에 우리에게 또 예수님이 계시는 천국으로 우리의 믿음을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가 근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 모든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이유, 죽음까지도 이겨낼 수 있는 이유, 예수님과 천국을 향한 믿음뿐입니다. 하나님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역사, 아니 모든 우리의 삶 속에서 바로 그 믿음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삭이 잘해서 야곱에게 물려주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야곱이 온갖 술수를 동원해서 길을 쓰고 노력해서 받아낸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거죠. 이것을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알려주시죠. 로마서 9장 11절에서 16절. 요거울절만 읽고 우리가 오늘은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9장 11절에서 16절. 왜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했는가? 9장 11절에서 16절, 10절부터 읽겠습니다. 9장 10절부터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제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왜 이삭으로 하여금 에서가 아니라 야곱에게 축복하게 하셨는가를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아버지 이삭의 뜻이 에서가 아니라 야곱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삭의 뜻을 이루어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삭은 에서를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까지 바꿔서 에서에게 복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택하심이 야곱에게 있었습니다. 야곱이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한 것에 따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야곱도 에서와 마찬가지로 아니 더 악한 죄만 짓는 완전 타락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야곱이 그것을 원하고 열심히 다른 박질했기 때문도 아니라고 하십니다. 오히려 야곱의 악한 욕망과 열심은 하나님의 진노를 사야 마땅했습니다. 오직 한 가지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오직 하나님의 긍휼이 100%이기 때문에 야곱이 택함을 받고 구원을 받으며 언약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삭은 이 하나님의 뜻에 자기 뜻을 맞추고 하나님이 이뤄주실 것을 믿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늘 거스르며 살았죠. 형제 여러분, 하나님의 택하심은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긍휼로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과 저를 택해 주시고 그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원한 천국의 기업까지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언제까지? 천국 가는 날까지. 성도 여러분,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죽음은 시작점, 출발점입니다. 오히려 그 죽음을 통해 영원한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지를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이 아니면 우리는 어느 것도 이길 수 없습니다. 그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삶, 비록 우리 앞에 큰 문제가 닥치고 죽음까지 닥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 같을지라도 넉넉히 이길 수 있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예수님 안에서 천국으로 데려가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천국 왜 지으셨죠? 혼자서 기쁘게 살아가시려고 지으시지 않으셨죠? 우리가 아니면 천국이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그 아들까지 바쳐서 끝까지 데려가시면 그 안에 야곱도 있고요. 저와 여러분도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끝까지 이끌어 가신다는 거 꼭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 자신의 믿음도 굳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형제 자매들, 특별히 어려움 속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믿음을 굳게 해주시기를 여러분 끝까지 기도해 주시고 또 굳게 세워주시는 교제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이삭의 믿음을 통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이루시는 것을 바라보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도 이삭 같은 자들입니다. 늘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기보다 우리 뜻을 이루어주기를 기도하고 있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불순종할 때가 너무너무 많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어주실 영원한 천국 축복에 우리의 믿음을 두고 살아가기보다 그저 눈앞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를 세상 축복을 받기를 구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러한 우리의 신실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은혜로 우리의 삶을 천국까지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우리의 삶을 맡기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그 하나님의 크신 긍휼의 손에 맡기오니 끝까지 인도해 주시고 천국 가서 다 만나는 귀한 은혜, 그리하여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찬송하며 살아가는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